특별히 초대한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저 때문입니다. 딱 한 12년 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구입하고 또 예배당은 허전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수천 수만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과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 있지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성도란 원칙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복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여시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결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복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내게서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 가정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떠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의 바이러스와 모든 아픔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는데 25년. 그의 평생은 기다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킬링 타임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어느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기다림이란 바로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에 접속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접속하는 사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리고 조상, 조상이란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란 쉽지 않습니다. 지키기에 참 어려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부담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인생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나오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려있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깊이 공부하면 신학이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접고 우리는 믿음과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저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즐거워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고 이것이 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참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If you wish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you must know his word.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삶을 덮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동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것이 왜 믿음이 되는가? 말씀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섬기다가도 실족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시편 1편에는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악인의 길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길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겠죠. 지금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죄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시편 1편에서 언급한 말씀을 시편 맨 끝 150편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데 시편 150편은 찬양의 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찬양은 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디 약해져서 호흡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너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으면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게 호흡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숨이 벅차오르듯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좁혀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한 주석가는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속한 공동체에 존중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사모할 때 내가 속한 가정, 일터, 학교, 교회, 그리고 작은 사랑방에서 우리는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리더가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속한 공동체에 존중받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일생에 따라갈 스승이요 구원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어서 모든 것에 형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자녀들 다 같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거죠. 누가 먼저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도행전 11장에 다섯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맞췄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way, 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the way,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형통함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너 복받아라, 너 복 있어라 한다고 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란해진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참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 있는 교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은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바로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듯이 21세기에 이 뉴욕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십시오. 의인의 길에 서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을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임을 아시고 그 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프리스트 트레디션, 우리말로 제사 전승이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그 2장 전체를 야웨스 트레디션, 야웨 전승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리스트 트레디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웨스 트레디션은, 야웨 전승은 이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 바로 야웨 전승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고 질문과 답으로 된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웨 엘로힘,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흙으로. 그 흙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인생 앞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은 인간이 살아갈 곳을 주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만 흔들려 버렸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혼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 아침과 저녁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던 것을 겸허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처음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씻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씻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에게 중요한 것은 위생이라면서요. 깨끗이 씻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영도 씻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스겔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혼란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하기에 붙들렸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전 미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럼 비전만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니헤미야의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환상만 보면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액션, 바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 온갖 난관과 경쟁자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보시면 액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라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하고자 하는 액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퍼스널리티. 하나님 닮는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 고국을 치료하시고 전 세계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액션하며 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